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3장 1절부터 6절까지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무엇을 선포했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죠. 두 번째는 그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특별히 의복과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세례를 베푸는 직분을 담당하는 모습이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요한이 어떤 내용을 증거하고 선포했는지 선포한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미 어떤 내용 선포했는지가 나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서 상세하게 선포했는지가 지금부터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 오늘 읽은 이 내용은 크게 보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내일 보게 될 11절과 12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은 세례 베푸는 곳에서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좀 묘한 부분이어서 사실 세례 베푸는 데 왔으면 세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례 베푸는 장면은 여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그러니까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할 때에 구약에서는 와서 외치는 자가 무언가를 선포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대로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 요한 이렇게 해야 맞겠죠. 구약에서는 외치는 자라고 예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느냐. 사실 구약은 세례를 줄 거라고 예언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일도 했고 세례도 주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외치는 건 구약이 예언했던 사역이고요. 세례를 주는 건 구약이 예언한 적이 없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외치는 걸 보면 아 구약이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게 성취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세례를 주는 걸 보면 예언된 적은 없지만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는 자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거기에 제한되지 않고 더 크게 쓰임받았다 해서 이제 세례를 베푼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세례 요한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외쳤는가 보면 제일 처음부터 아주 무시무시하게 선포를 합니다. 부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불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이분들은 왜 찾아왔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친 것으로 보아서 이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겠죠. 동시에 아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멀뚱멀뚱 구경하러 왔거나 아니면 책 잡으러 왔거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책을 잡으려고 하거나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거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니까 그런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세례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세리들도 찾아오고 창녀들도 찾아오고 군인들도 찾아오곤 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는 세례요한이 일단은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령을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요. 또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 내리시는데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회개하러 나왔으면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회개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명령하고 설명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여튼 지금 세례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근본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독특하게도 9절에 보면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혈통상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혈통을 자꾸 내세우거나 다른 것들을 내세우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뒷부분에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건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택을 받은 거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우리에 비하면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구원이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격 가지고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이러이러한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까지 그 돌들로도 다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건데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찍어서 불에 던지고 심판을 하실 것인데 지금 세례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는 이미 못 맺고 있고요. 아예 열매가 없으니까 회개라고 하는 열매라도 맺어라.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 돌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열매도 없는 판국에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야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본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서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제 본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지금 세례요한이 선포한 이 내용은 이런저런 표현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말을 1번, 2번, 3번, 4번 여러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세례요한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 때문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기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좁게 보면 여기 등장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어떠하냐? 다 쫄딱 망하고 다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결국은 다 식민지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신분도 낮은 것이고 우라통 터지는 삶을 살고 있죠 지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야 나라가 망하면 저렇게 불이 많이 나면 저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현실인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저렇게 많은 일들이 망했는데 나라도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뭐 대단하고 잘났다고 회개를 안 하고 저렇게 목을 꼿꼿이 치켜들고서는 저렇게 교만하게 행동할까? 사실은 옆에서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회개를 안 했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다 망했어도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게 이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 1번 잘못했잖아. 1번 회개해.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1번을 내가 잘못했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2번, 3번은 괜찮지 않느냐. 2번, 3번에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1번에서 잘못했다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1번조차도 온전하게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등장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했을 때에 회개해야지. 내가 죄 지은 거 많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게 맞지.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하게 겸손한 모습, 온전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내려오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중에 보면 세리나 혹은 뭐 창기들이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보다 올바르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혈통을 놓고 보거나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놓고 보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나은 종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것만 놓고 보면 세리와 창기들을 더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 그들은 잘난 게 없으니까 완전히 다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무언가 내세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본문의 주제는 간단하잖아요. 회개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하나 그럴 때에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온전한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래도 뭔가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저것보다는 낫다. 이것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통치자들에게 무언가 회개하라 그러면 아, 내가 그래도 김일성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양반가문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혈통에 대한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적용하고 생각할 때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선포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세례요한이 이와 같이 선포했던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미리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책망하실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을 향해서 네 예비는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문을 나중에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그런 내용을 읽을 때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걸 세례요한이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반응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도 보면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왔잖아요. 나중에 예수님도 찾아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회개하는 마음, 복음을 드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뒤에도 보면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세리들, 창기들, 군인들,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회개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참 묘하게도 모든 상황, 내용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실 것인데 나중에 있으면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아, 세례요한이 먼저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다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선포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았어도 아니고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버림받은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은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믿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간이 쭉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거 자꾸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 그렇게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아요.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이방인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장로, 집사, 권사 또 목사가 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자꾸 오래 지내다 보면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은혜 없이도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냐 의인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품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우리가 다 죄인됨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설령 무엇 한 가지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선천적인 건 후천적인 것이건 늘 주님께 칭찬드릴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다 나의 상급으로 여기지 않고 자랑거리를 여기지 않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늘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 또 크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시느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내세우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혈통을 내세우고 율법을 내세우고 그들의 행함을 내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본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가녀린 빈손을 내어드리며 죄악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